호세아서 1장 3절에서 9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하는데 제목을 이상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뭐 그 자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이름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제 세 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다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고 그 아이 이름을 지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언이 되게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신학에도 보면 왜 세례요한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름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로시다. 또 예수님의 경우는 뭐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예수, 저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러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이름인데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이름인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심판이 가중화된다, 가속화된다, 점진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아들을 이스루엘이라고 불렸어요. 이스루엘은 뭘 의미하냐면 복수의 피가 흘렀던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를테면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합 왕가가 있었는데 아합 왕가가 굉장히 그 악한 왕가였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이렇게 도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바로 그냥 완전히 이교국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가를 폐망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합 왕가를 따라서 우상 숭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알 숭배로 완전히 나라가 찌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 장군을 사용을 하셨어요. 도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가를 아주 완전히 없어지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역사를 바로잡는 신령한 소명을 받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아합의 왕과 왕손들 이게 다 죽였어요. 그냥 한 자리 묶어놓고 다 죽였는데 그렇게 너무나 그 잔혹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보복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신령한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도 나중에 자기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왕가를 세웠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뒤엎은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왕조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을 내죠, 우리가. 예, 내야 하겠죠. 근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열심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챙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지도 않고 자기가 다 그냥 해치우려고 그러니까 그 권력이 들어오고 하면은 또 영욕에 그 마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고 하다가 기고만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역사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패망한다는 것을 알리시기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뭐 왕도 그렇고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설교 같은 걸 통해서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시죠.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로의 불꽃이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우리가 장애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평소에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시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즉흥적으로 뭐 화를 내시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굉장히 처음부터는 굉장히 그 소프트한 어프로치를 하시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쳐다들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에 대한 그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호세아가 와이프가 뭐 밖에 내돌아다니니까 애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갔겠죠. 뭐 쳐다드리고 하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설교할 때 옆에 세워서 없겠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했겠죠. 메시지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 자기 메시지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후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백성이 저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종교입니다. 무슨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참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한 거거든요. 선지자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까지 사용해서라도 백성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실 것인가요? 그죠? 어쩌면 내 자식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그릇된 삶의 길에서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름은 나의 그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경복이에요. 근데 경복이 다 싫어하잖아요. 막 소리가 아주 그 날카롭고 시끄러워서 굉장히 거슬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경복은 사실상 언제나 우리 길을 아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치 않거든요. 우리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고를 우리가 잘 유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그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냥 막 닫아버리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성령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 그냥 움직이고 좀 힘들어지죠. 우리 각자에게도 예후가 저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오만이라든지 몰인정한 처신이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과거의 오점을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후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냥 내가 참았을 것을, 그때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지 말았을 것을, 그때 그렇게 내가 성질을 부리지 말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의 그 과거를 기억나게 하신다면은 그 목적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벌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뭐 등지고 살거나 우상숭배한다면 속히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로의 불붙는 진로가 불붙는 때가 온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딸을 낳는데 노루하마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용서를 받을 텐데,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 무력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무력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이 꺾이고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에 국방 능력이 없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BC 723년에 아시리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막내 아들을 낳는데 노암미라고 했습니다.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이제 갈수록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깊어져서 이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특별한 백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공적으로 언제 인정을 받으면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의 오경을 모세의 그 율법을 받고 했을 때 이제 맹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원망을 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해놓고 딴짓했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또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최종 단계의 선언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로암미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보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로암미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이제 그 선포가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럼 그 자식은 사생하거나 친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 나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악의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모든 언약 관계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뜻일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실 수 있느냐,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느냐, 그것을 완전히 무효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언약,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일단 들어갔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서 자기 제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피로서. 그래서 그래서 성찬 때 포도주도 마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나를 대신한 대속의 그런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나의 죄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느냐, 이거죠. 언약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시거나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들이 약속을 안 지킬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출애굽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거나 자기 백성을 전적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받는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슈가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은 내가 잃지 않지만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에 들어있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섬기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지키면서 살면은 이러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 복들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죄 때문에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이나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암미라는 이름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배척했다기보다는 그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척하고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참 근심케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그 실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배척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만일 그대로 갚으신다면 세상 벌써 끝장이 났겠죠.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과의 언약 늘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깨놓고 보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해야 솔직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고 훨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주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바르게 돼야 되고 늘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주 앞에서 겸비해야 되겠죠. 물론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수를 하시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르시는 것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그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못 보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자라면서 그 어머니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은 막 속이 상하면 자식에 대해 속이 상하면 막 대놓고 막 소리내시고 막 그러지. 아버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몇어 들고 그러긴 하겠지만 근데 보면은 막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라! 소리 지르고,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내가 저걸 뭐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원수를 낳았다고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없이 살고 힘들게 살 때 애들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 속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니야. 엄마랑 부르지 마! 막 이러잖아요. 부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게 싸운 후에는 그냥 옛날에는 뭐 갈 데가 안 돼 있겠어요. 여자의 경우는 뭐 친정으로 가는 거죠. 뭐. 예. 가면 또 남편이 와서 막 나중에 사정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뭐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그때 하는 말들이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래,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한다고. 이혼하자. 진짜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한동안 서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있어요. 얼굴을 숨기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눈에서 자신을 숨기신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욥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며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또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더 이제 심하게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은 왜 제사장의 축도가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백성들부터 이렇게 돌리시면은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에도 그런 걸 했고 축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 베풀기 원한다. 그것을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끝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타국에 다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셨냐면 이스라엘이 되셨어요. 복수의 피가 흐르는 곳이 됐습니다. 용서가 없는 로르하마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절교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맺은 언약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자신을 투신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 일에 헌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백성들 다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을 절대로 파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최대 안전이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 백성이 뭐 잘나서 택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수가 많지도 않았다. 너희들은 열국에서 가장 뭐 뛰어난 백성도 아니다. 너희들의 약점을 알고 너희들이 소설한 것도 내가 알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강대국의 무슨 백성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자신을 투신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언약 어기고 이방신 따라가면은 이방 나라로 붙잡혀가고 유업으로 받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라가 아주 망한 듯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그렇지만 비록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이제 잡혀갔습니다 심판받아서. 그래서 멸망돼서 다른 나라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끝 나도 너희들 있겠다 그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멸하시지만 아주 멸하시지 않는다 내가 엎드리시지만 아주 엎드리시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니라.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죠.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신명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밝은 장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참 불찰을 하고 실족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우리를 참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심판과 자비의 회복이라는 그런 대조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주하시고 멸망당한다 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러지만 자비의 회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 그렇게 유효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너희들이 받은 구원 자체를 나는 거둬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축복을 거둬가겠다 하셨어요. 언약 백성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들 가나안의 축복들을 거둬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기 백성들이 이제 막 부르짖죠. 내가 그들을 죽일 때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에서 돌겠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잡혀가서 괴로워하고 공경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때가 있다. 보호를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폐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호도 하시고 막 부르짖고 막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또 넘어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다 사라진 때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어요. 완전히 이방 백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의 교인들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문이 닫혀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완전히 길을 닫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이 됐죠.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언약 국가로서의 특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백성으로서의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 단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망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참 백성도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부 유다도 북부 이스라엘처럼 회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BC 587년에 바빌로니아에서 역시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이어지면 죄가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포도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노르하마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암미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암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슨 징계의 심판이 따라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소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대하면 그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짜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역사의 현장인 이스라엘로 장명을 하셨어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이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자녀 낳고 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참 신앙 전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겠죠.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쓰실 때가 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닌 나쁜 이름을 붙인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백성에게 심판의 경고를 해야 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죠. 요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안수 받고 어느 정도 말재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남에는 아닐 큰 착각이죠.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역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혹독한 이스라엘 심판 메시지를 주시고 긍휼이 없는 노루하마의 선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노아미의 선포를 맡기십니다. 누가 그런 메시지 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대중의 인기와 물량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메시지들의 목록에는 이스라엘이라든지 노르하마라든지 노암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스윗하게 들리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대부흥의 날로 바뀔 것이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럴 거죠. 그러나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백성에게 울려야 합니다. 인기 없는 메시지가 들려야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간절한 심정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그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은 종종 사역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줘요. 성경의 사역자들은 예외 없이 그런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삶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그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고통을 견뎠어요. 사역자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어떤 영적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의 비중이 클수록 메시지가 더 강렬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전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 사역이 쉬울까요? 뭐 일정한 과정만 거치면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교회 사역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목회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함부로 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함부로 교회를 하지 않고 함부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아마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배려를 이해를 하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성경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이 많을수록에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 교회가 갱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